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예수께서 부활주일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부활주일 후 8일째 되는 날 저녁에 예수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부분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는 성령과 파송과 죄사함입니다. 성령과 파송과 죄사함은 산발과 같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옛날 우리나라 나라는 밥을 큰 솥에다가 짓거나 국을 끓일 때 큰 솥을 사용했지요. 거기다가 소머리를 놓고 며칠 꽈가지고 소머리 국밥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큰 솥에는 발이 몇 개 달려 있어요?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세 개. 세 개가 이렇게 각도를 맞추어서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발을 산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발로 고정시켜 세워놓는 것을 정립이라 그러지요.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 이 세 개의 발로 서 있으면 아주 견고합니다. 균형을 맞추어 소철 떠받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솥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솥을 떠받치는 세 개의 발은 성령, 파송, 죄사함입니다. 만약 성령과 죄사함만이 있고 파송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온 세상에 산재해 있는 거대한 교회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유대교처럼 유대민족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 성령이 없고 파송과 죄사함만이 있다면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겉모양뿐인 그런 제도적인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 목회자 가운데도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또 만약 죄사함의 선포 없이 성령과 파송만이 있다면 안고 없는 찐빵 모셔봤나요? 맞았지요. 답답한 게 이 찐빵에는 안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빵을. 이 안고 없는 찐빵, 이거는 알맹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샤머니즘적이고 무당 종교가 됩니다. 예수 믿고 세상 복받고 이런 기복적인 종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의 선포가 없다면. 예수 믿으시오, 복받으시고 뭐 죄사함이 없잖아요. 이 산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없어진다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세상으로 파송될 것이고 파송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 파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우리는 사도, 아포스틀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래 그리그로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요거를 음차해서 아포스리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세상으로 가되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 말입니다. 그들은 증인이고 목격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의 이런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목격자들이 전해준 증언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전혀 의미 없는 명령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들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평신도들입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직책이지요.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사도라는 직책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확실히 아닙니다. 요즘 뭐 보면 신사도, 그 사도 그거 우리는 아니에요. 그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책 없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사도는 계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확실히 아닙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만든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를 갖고 있어요? 사도적인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사명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며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사도적인 사명입니다. 예수의 사명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듯이 사도들에게 위탁된 사명도 잃어버린 자, 상실된 자, 또 버려진 자를 찾아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도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적인 사명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적인 사명이 위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말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어디로 보냈나요? 미국 땅 동부지역. 어디? 이곳 보스턴 땅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온갖 종류의 장식품이 참 많습니다. 그 장식품들은 없어도 우리의 삶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미국 집들 가보면 벽마다 그림이고 사진이고 빼곡하게 둘러차 있습니다. 그 그림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자,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식품인가요? 아니면 필수품인가요? 장식품이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장식품이라면 그분이 있으면 조금 더 풍성해,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뿐 없더라도 신앙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끔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철저하리만치 비참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대뜸 성령 받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 성령 체험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의적인 체험이래요. 자의적인 체험 아닙니다. 위에서 부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체험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처녀 동정녀에게 잉태되었고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고 성결행인 성령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성령을 부를 수가 있는 성령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주가 못 돼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는,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도구. 예수는 공생애 3년 동안 성령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더욱 성령으로 동행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 자리에서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충만하게 재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레벨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낮아져요. 그러면 다시금 채워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재충만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주 예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말씀은 사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황도 성도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톨릭 교황 밑에 있는 신부들도 성도들이 지은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외에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4장 47절에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진리가 믿어지기에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사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죄사함의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를 지었기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은 죄 지은 자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요? 죄 안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거든요. 죄 안 지은 사람 들어가려면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긴수염 흰고래는 몸 길이가 30m나 되고 몸무게가 무려 170톤, 성체가 말이에요. 170톤입니다. 8톤 트럭을 운반한다고 해도 20대가 넘는 분량입니다. 만약 이런 고래가 지상에서 산다면 그 어마어마한 체중을 뼈가 지탱할까요? 지탱 못하지요. 바다에 사니까 부력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체중일지라도 유유히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 YMCA 줌하고 짐하고 피트니스 하느라고 근육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거든요. 매일 가면 이제 2층에 이제 이거 땡기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아래층에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와 수영을 하는데 어이구 맥도날드 형 사람이 다 수영복 입거든요. 저 사람이 뜰까? 너무너무 잘 떠요. 허리 허른 갈비보다 훨씬 더 수영 잘해요. 붕 뜯으면 뭐 보니까 완전 수영 선수 같아요. 왜? 물에 있는 부력 때문에 말이에요. 이 고래도 그래요. 이렇게 큰 덩치가 물에서는 너무 잘하거든요. 자,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쌓여있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이 긴수염 흰고래보다 더 무겁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나요? 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속에 너무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가 누르지만은 공기의 압력을 우리 느끼고 있습니까? 어이, 공기가 무겁네. 이런 분들. 아마 신경계통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못 느껴요.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회전하고 있는 걸 느끼는 분 있습니까? 뭐 귀에 이석이 있으면 뱅뱅뱅 돌지만은 그 외에는 느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구가 돈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내리누르는 엄청난 죄의 무게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그건 못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런 무거운 죄의 무게를 바다 같은 우리 주님의 은총은 그 무게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식 그렇게 무거운데도 전혀 안 느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바다에 잠기면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수염고래보다 더 무거워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마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했나요? 28절에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전승을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그 이상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요? 도마는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고백을 들은 후에 도마를 막 책망했나요? 도마, 내가 하나님 아니야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대로 받으셨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고 메시아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덧입었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회람되어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치는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믿게 하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나 또는 구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읽어야 하는 복음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권하는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술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5학년이 목사님 아들인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딱 읽고 났더니만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몇 학년? 5학년이. 우리는 초등학교보다 교육 더 많이 받았지요. 앉아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 또한 마음을 열어놓고 요한복음의 글을 따라서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 도모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의 의도가 예수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있지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고 예수 뒤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읽을 필요가 없는 복음서인가요? 이미 믿고 알았으니까 또 요한복음도 한번 읽었겠다, 그 다음에 책들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읽어, 그래요? 아니죠. 여전히 요한복음은 이미 신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읽어야 할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어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공권력에 의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귀신자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남아있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요한복음이 또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생명이 땅 위에 마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선교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선교할 것을 명하고 있거든요. 선교는 장식품이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선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선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제3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과 파송과 제사함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뭐라고요? 산발이라고 말입니다. 보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동시에 캠년장 교회를 향한 그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해요? 땅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내 옆이 땅끝입니다. 왜? 지구는 둥그니까.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고천도를 전하는 게 땅끝 전도입니다. 세상이 둥글잖아요. 땅끝이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식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부르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다시 채 말고 받으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도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파송되어 가서 죄사함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두 개를 가지고 통성으로 2, 3분 동안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매일매일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들의 죄가 씻음 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제 충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의 말씀 붙들고 온 땅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정이 온 복음화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온 교회가 다 예수 믿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캠년장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곳 보스턴 지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기존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설교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사오니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게 만들어 주옵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또 죄를 안 지었기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에 천국 간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회개했기에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안타까운 심령을 주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친구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함께 천국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영광송 3장을 부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 영접하면서 이미 성령 다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명하셨기에 이제 성령으로 이웃들에게 파송이 되어서 내 입을 벌려서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위에, 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캠전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